같이 은혜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저는 오늘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래전 신문기사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1997년 8월 4일에 당시 기네스북 최고령자로 기록된 프랑스의 잔 칼망이라는 할머니가 12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사후에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알려졌습니다. 이 할머니가 90세 되던 해에 47세 된 이웃집 사람이 이 할머니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할머니가 90세니까 곧 돌아가실 것 같아서 맺은 계약인데 자기가 매달 2,500프랑, 당시 화폐 가치로 약 400불 정도 되는 돈을 주기로 하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할머니가 살던 집을 자기에게 넘겨준다는 내용의 계약이었습니다. 할머니가 1년 안에 돌아가시면 4,000불 정도로 집을 얻는 것이고 2년 산다고 해도 8,000불 정도의 집을 얻게 될 것이니 자신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100세가 돼도 안 돌아가시고 110세가 돼도 돌아가실 기미가 보이지 않고 120세가 되어도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웃집 사람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는 30년 기다리다가 77세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그 이웃집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도 2년 정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꿈꾸며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소유하고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인생이 결코 그렇게 사람들이 계획한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인생 가운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본문 말씀이 그에 대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최고 전성기 시절의 왕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는 전도서에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본문에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누리기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는 부를 가졌고 명예도 가졌습니다. 세상의 쾌락도 누렸고 재물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졌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최전성 시절의 왕으로서 권력도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들으면 부러워할 만한 솔로몬이었지만 그는 인생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한 대로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과 수고가 헛되지만 이런 인생에서 가치 있는 삶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겁니다. 본문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당연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도자가 말하는 대상은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성전에 드나드는 즉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지칭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예배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 예배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존재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은 이 시대에도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 솔로몬은 먼저 발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즉 경건한 태도와 경건한 자세를 가지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지혜로워지고 인격이 변화되고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아가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충만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에 대해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누구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 참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자 3,000명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지 않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스데반이 전한 말씀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사도행전 7장 54절이 알려줍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똑같이 찔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반응이 다릅니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리고 사람들은 분노 가운데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나 스데반 둘 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마음이 찔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러나 마음에 찔린 후에 보인 반응은 완전히 상반됩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한 부류들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고 스데반의 말씀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고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바로 말씀을 들었느냐 듣지 못했느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즉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스데반을 죽인 겁니다. 오늘날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교회 한 직분자의 임종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그가 그렇게 죽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 수십 년간 교회 다녔지만 한 번도 설교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설교가 시작되면 작심하고 잠을 청하거나 수첩을 꺼내 열심히 사업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당장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서 아주 두렵습니다. 사실 이런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자리에 앉기만 하면 수면제를 복용했는지 잠을 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보를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무슨 글자 틀린 것이 있는지 체크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아예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 다른 부분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 듣는 시간에 왜 성경을 읽는지 모르지만 평상시 읽지는 않고 설교가 시작되면 여기저기 뒤적뒤적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요새는 한 가지가 더 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다른 세상에 접속해서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세상에 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이에 대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악한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기 위해서는 실천적인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는 세상의 찌꺼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SD 골든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깨끗한 생각이라는 글을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한 유명한 화가가 전람회를 열고 먼저 지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화랑은 2층인데 그 화가는 손님들을 다 지하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 좀 앉아 계십시오 하더니 불을 꺼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색다른 것을 보여줄 것 같아서 기다리다가 시간이 자꾸 가니까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화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0분 정도 지난 후에 화가는 불을 켜고 사람들을 2층 화랑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더러워졌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볼 것, 못 볼 것 다 봐서 형편없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린 그림을 제대로 보려면 눈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어둠 가운데 있게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눈으로 이 그림들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 일화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찌꺼기를 가진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온갖 뉴스들, 지난밤까지 늦게 봤던 드라마나 영화 장면들, 여러 가지 집안일 등 마음에 가득 채운 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그 전에 생각의 잡동사니들, 온갖 잡념들, 생각들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먼저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간절한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갈망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의 가난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만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스스로 의롭다라고, 자기가 부유하다고, 자기가 뛰어나다고, 자기가 잘났다고 뽐내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가르침에 열심히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외인,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죄인이었고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 천국을 먼저 맛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했느냐의 여부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인 갈망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마음을 깨끗이 하고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고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본문 2절, 3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러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실천 사항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함부로 급한 마음으로 이것저것 말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으면 자기 마음이 분주하면 기도할 때 꿈꾸듯이 허망한 말을 하게 되고 또 말을 함부로 많이 하게 되는 경솔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계속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잠잠히 기다린다고 해서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들었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행동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왜 내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했더니 기근이 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 사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까 봐 두려워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창피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겼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함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는 있었지만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는 참 부끄러운, 마음 아픈 실수였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계속 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일까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을 하신 분, 그 약속을 하신 분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기근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꾸 애굽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머물러 있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 따라서 먼저 움직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런 부끄러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보다 먼저 앞장서려고, 먼저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자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간 능력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눈을 들어서 밤하늘의 별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꽃과 나무들을 보십시오. 새들을 보시고 물고기들을 보시고 바다와 산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에 은하계가 수십억 개가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은하계와 은하계 사이에도 엄청난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일례로 지구와 아주 가까운 은하수로 안드로메다가 있는데 지구와의 거리가 대략 230만 광년쯤 된다고 합니다. 잘 감이 안 오는 숫자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우주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광대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12절을 보면 한 뼘으로 재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큰지 우주를 한 뼘으로 재실 정도입니다. 이런 대단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펼쳐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신뢰를 가지고 잠잠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본문 4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방금 인용한 구절들을 보면 서원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의 한 형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헌신의 약속의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서원이라고 말하는 것을 현대 용어로 표현한다면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반드시 결단이, 행동이 뒤따라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단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회개와 헌신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회개와 헌신,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6장을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눈이 열리고 하늘 보좌가 보이고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나타났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순종하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에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목격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좇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꿈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들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느냐에 여부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순종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어떤 사람에게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표현하면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저 사람을 용서해 줘라 그리고 떼인 돈은 갚지 말라고 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순종하기가 쉽나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또 자신이 오랫동안 소유하며 계획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또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전혀 예기치 않았던, 기대치 않았던 방향으로 인생의 방향을 트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인도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행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헛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만이 가장 가치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이 영적인 원리들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